예,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아프리카에서 장애우 사역을 하시는 우리 K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20년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김광률 선교사님과도 함께 잘 동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강사로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위해서 이 새벽에 그곳 선교 보고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정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뉴저지가 처음이고 초대교회도 처음인데 사실 많이 낯설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고 제 마음을 좀 많이 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관심에 세밀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랩돈 양 한 마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가치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모로코에서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 매 이야기가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음은 잃은 양을 찾는 누가복음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요한복음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5,000명쯤 되더라.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지치고 그때 저희 남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작고 가치 없는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때가 아마 저희가 대도시에서 살다가 지금 저희가 사는 마을이 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지금 사는 곳으로 들어온 지 한 3-4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도 어려서 손이 좀 많이 갔고 팀원들 없이 이제 저희만 있었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저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또 함께 사역했던 신자마저 저희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 센터에서 제가 그때 일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또 많아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껴서 한계도 많이 느끼고 이게 참 많이 낙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너무 없어 초라했고 너무 작게 보였어요. 이런 고민 속에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나 이런 것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마음으로 저와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넌 왜 작고 초라하다라고 하느냐. 과부의 두 랩돈이 보잘것 없느냐?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냐? 라고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과부의 두 랩돈보다는 부자의 많은 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보다는 99라는 그 크기에 마음을 뒀었고, 굳이 5,000명이라는 숫자만 부르면서 힘들어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도 지금도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줄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와 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작은 것의 가치, 하나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를 죽게 배우며 이 마을에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 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 이게 주의 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주의 큰 사랑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낮은 자리를 그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의 기뻐하심이 저의 삶에 힘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있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모로코 사진을 잠시만요. 여기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선교와 교정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입니다. 99%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자 아랍 국가인데요. 사실 원래 이곳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베르베르 종족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아랍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베르베르 민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산세가 워낙에 깊고 험하다 보니까 아랍인들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의 원주민이었던 베르베르 종족들은 이곳의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마을도 이런 베르베르 마을들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사는 어머니들은, 어머니나 그 교육을 받친 어머니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를 못해요. 다 이렇게 베르베르 말들을 합니다. 이제 모국어인 거죠. 저희 마을에서 이제 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이런 곳이 나오는데, 이런 곳에 삶의 터전을 누르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여기가 뎀넷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제 큰데, 이렇게 좀 큰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삶의 형태는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삼촌이고, 또 건너면은 작은 아버지의 딸이고, 이렇게 옛날에 부족들이 모여 살았던 것처럼 이제 저희 마을도 좀 그런 편이에요. 이곳에 60, 70년 전에 저희 마을의 선교사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차로 이렇게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모로코에는 아직도 산에는 당나귀가 제일 많은 교통수단인데, 당나귀를 타고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복음을 뿌리시고 전하시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추방을 당했죠. 그리고는 40년 전에 또 누가 오셨대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왔습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이게 무슨 선교단체가 있어서 막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이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열심으로 60년, 70년 전에도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알아서 갔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그런 큰 그림 안에 저희가 또 거기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이곳에서 남편은 농장 사역을 통해서 여러 산골 마을의 농부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농장 사역은 저희가 이곳에 있는 신자들과 신자와 함께하는 사역으로 방향을 잡았었어요. 저희가 오자마자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 이곳 신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과 함께 농사 지을 땅을 처음부터 찾고 나무를 심고 이러면서 현지 교회가 이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분이 어떤 선교 다른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저희를 떠나게 됐죠. 그분은 또 그 재정으로 가게를 내시고 하시면서 교회 사역에서도 좀 멀어졌습니다. 전 그때 우리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이제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이자 형제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주 많이 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이제 선교지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때에 맞게 재정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더 많은 더 큰 믿음이 생기는가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재정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 그분의 의도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의미였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선교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선교사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주도해 나가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직에 대한 지원보다는 직업을 일자리를 줘서 열심히 일해서 본이 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애써 끌어당기기보다는 그분들의 있는 그곳에 저희가 가서 함께 걷는 선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많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가기도 했지만 아직도 저희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게 이 믿음의 여정 끝에 이분들이 더 강건하게 서 가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있는 이제 현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센터를 또 열고 또 건물을 짓고 이럴 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교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현지인들이 결국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 저희들 없이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현지인들이 하는 쪽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조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센터에서 처음부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에게 작업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양초를 만든다거나 뜨개질을 배운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물리치료 파트에서 4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과 그리고 산에서도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좀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처음 1년은 저희가 그 월급을 줄 테니 한번 시도해 보시고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 센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때 고용하셔서 월급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사진들이 흔쾌히 성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명의 인턴을 뽑았고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그 교육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 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그 일하는 것들 너무 재미있어 하셨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1년 후에 센터에서 그들을 정식으로 고용했고 이제 센터에서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고용하게 되면서 지금은 센터의 치료 파트와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18명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언어치료, 작업치료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특수교육 파트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선생님들 교육과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더 해야 되는, 활발하게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진들이 모였습니다. 막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사실 그 전에 이게 언어치료, 작업치료가 제 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모여서 막 회의를 하시더니 오셔가지고 특수교육 파트도 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지병이 있는데 누가 부탁을 하면 노후를 잘 못합니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싫어하는 병인데, 제가 흔쾌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제가 자신 있어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언어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으러 온 아이였는데 치료 받을 때마다 너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둥글고 막 울고 이래가지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저 어머니는 저희 센터 말고는 어디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발부둥 쳐도 매주 오신 거예요. 매주 그 아이 데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제 파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지 못했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아, 걔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3개월쯤 지나서 언어치료사 선생님과 작업치료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애를 써봤는데 얘는 안 됩니다. 그 치료 명단에서 빼주세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또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빼기에는 그랬고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애를 보겠다 했어요. 애를 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접해본 행동장애가 있는 자폐아동이었습니다. 그 애를 딱 보고 나니까 명단에 빼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그때 마침 그 저한테 특수교육을 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내가 맡으면 특수교육을 맡으면 얘를 안 빼도 되겠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맡았습니다. 맡고 보니까 좀 많이 막막했어요. 이제 선생님들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둘째치고라도 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초대교회의 그 머시 사역팀으로 계신 필립 선생님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일정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아마 라이온에 가기로 하셨는데 그게 그 취소가 되면서 일정이 남으시니까 어디 딴 데 갈 데 없을까 이렇게 하시다가 무럼으로 저에게 오시게 됐던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제가 그때 딱 필요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자폐아고 이렇게 하시고 몇 가지 가르쳐주시고는 그 아이만의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또 따로 가르쳐주셨어요. 프로그램도 짜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것만 붙들고 제가 이제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방바닥에 막 울면서 둥그랐던 아이가 의자에 앉기 시작했어요. 사실 걔는 의자에 앉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었는데 의자에 앉기 시작했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때부터 섰던 아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알아보도 읽고 쓰고 산수도 정말 곧잘합니다. 제 생각에는 얘가 우리 센터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자폐아동도 저희 센터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 자폐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쪽도 계속 늘어나면서 자폐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따로 계시고 반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 해마다 필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선생님 교육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 일이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운 대로 눈 크게 뜨고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잘했다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니까 선생님도 점점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센터가 정부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교사들과 치료사들의 전문성을 또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중학교 중퇴거나 고등학교 중퇴이신 분이세요. 이제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여자들을 아직도 학교에 잘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해서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나눴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르고 대학교에도 가고 자격증도 짜고 이러면 좋겠다 막 이렇게 꼬시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이 센터가 더 개발되고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더 도움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다 30대들 후반이거나 40대가 이르세요. 고등학교 뭐 학교 그만두신 지 10년도 넘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또 개중에는 3번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한 번 더, 1년 더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 네 번째 시도를 하시는데 또 다행히 해마다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시더라고요. 이게 20점 만점에 10점이 통과인데 올해 여름이죠. 마지막으로 치신 게 9.6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붙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분은 고등학교 실험을 벌써 통과하셔서 대학에서 언어치료사 공부 마지막 학기에 지금 있고 내년이면은 공부 마치고 저희 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물리치료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대학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학교 학비도 이게 부담이 많이 되죠. 이제 그래서 센터에서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되면 센터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한 명 정도는 센터에서 감당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걸 다 저희가 감당하기는 힘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월급은 나와요. 왜냐하면 막 자격증이 없다고 쫓아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이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제가 선생님들을 아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만 같이 일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같이 해요. 뭐 소풍도 같이 많이 다니고 운동도 같이 다니고 아플 때나 뭐 슬플 때 집안에 그 기쁠 때나 좋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방문하면서 마음을 많이 나누고 같이 이제 이런 삶을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꿈을 꾸시기도 합니다. 한번 이분이 이제 꿈을 꾸시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어서 꿈에서도 막 힘들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오더니 깨끗하고 맑은 샘물을 그분에게 이렇게 붓더랍니다. 근데 그 샘물이 그분 몸에 닿자마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고민인가 염려 걱정이 싹 씻어 내려갔대요. 그 꿈을 꾸시고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꿈인지 알죠. 그런 꿈들을 통해서 맑은 샘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분이 그 이후로 또 그런 꿈들을 많이 꾸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책을 주는 계기가 되고 그분은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또 선생님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손편지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손편지를 쓰지 않는데 그분에게 제가 손편지를 받았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세미나를 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육이 그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지 자기를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편지를 써주셨는데 벌써 몇 년 전 일이라 편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딱 한 문장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들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선생님, 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꼭 저처럼 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고 꼭 이곳에서 일하세요. 라는 그런 예언처럼. 그때만 해도 그 선생님이 인턴이셨거든요. 그래서 고용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지금 이제 언어치료사 공부를 하시고 내년에 저희와 센터에서 일하게 되실 바로 그분입니다. 이 꿈도 이루어 주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로 통행 금지가 이제 모로코에서 한 6개월간 실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6개월간 산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도시로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생필품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트럭이나 이런 걸 실어서 산에다가 이제 갖다 주고 그 산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서 쓰고 이랬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다시 센터에 돌아왔을 때 영양실조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보기에도 너무 아슬아슬한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음식 필요한 생필품과 이렇게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가정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상태가 조금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영양이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작지만 이렇게 치료하는 부분들 있죠. 마이널 그런 이렇게 웅케어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위생 이런 어머니 교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처음엔 저희 센터 어머니가 센터로 오시는 어머니 마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모임을 했었는데 그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마을에서 소문을 들으시고 우리 마을에도 좀 와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마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한 네 마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마을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제가 가정 방문이든지 아니면 어머니 교실이든지 다른 센터로 이렇게 지원을 나갈 때도 있는데 저희는 꼭 우리 선생님들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 같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옹기더라고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았을 때 뭔가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오는 기쁨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막 서로 가겠다고 왜 나는 요번에 안 데려가시냐고 차가 안 돼서 못 가는데 이제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족들이 다 함께하는 사역도 사실 하나 있는데 그 휠체어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급을 받아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조립을 이제 하려면은 아이들에게 맞게끔 치수를 재고 또 규격을 재가지고 또 앉혀보고 또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아이들 치수를 재죠. 그러면 우리 딸아이들, 저 딸이 두 명 있는데 딸아이들이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잡아주거나 그리고 옆에서 자 32 적어 이러면 32 우리 막내가 옆에서 적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남편이 조립을 하죠. 사실 이것도 저희가 올해였죠. 이제 6대의 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의 그 His Friends 라는 그 어머니에서 우리 아이들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게 많은데 어떤 나라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마음을 쓰셔서 바자회를 하셔서 헌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6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자가 아니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탁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사실 의자만 있어도 누워서 지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휠체어를 받고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서 자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몇 장 찍어왔습니다. 예쁘죠? 어머니들도 좋아하셨지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보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휠체어는 사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아마 매년 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성인용 휠체어를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파는 휠체어는 한 6개월 정도면은 쓰면은 거의 부서져가지고 또 사고 이렇게 해야 해서 막 그 구멍난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터키에서 휠체어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막 또 농장 사역하다가 휠체어 만든 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남편 친구분 중에 그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가끔 그때 한번 해주셨구나. 그 영어로 통역을 할 만큼 영어도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역도 해주셨어요. 그때 교사 교육들 할 때. 근데 남편이 하는 일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이번에 이제 휠체어 만드는 거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럼 나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는 일들을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나 그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과 함께 지금 휠체어 지금 만드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앉아서 시도도 한번 해보시고 저희 남편과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서 이분도 복음에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저희 가까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저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같이 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갈급함들,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동참하시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단기 팀들이 오시잖아요. 단기 팀들이 오셔서 이렇게 센터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소풍도 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번은 우리 센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화정아, 너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좀 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너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도움을 주겠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오고 여기저기서 오는데 너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좀 달라. 그 다르다라는 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잠깐 오시고 갔던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조차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마을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김화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북아프리카의 귀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역을 함께 돕고 또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펼쳐질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함께함으로 또 이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선교적 컨퍼런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선교사로서 살아가 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